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부터 동일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내고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내라 또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손을 찍어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 주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손을 찍어내든 아니 뭐 발을 찍어내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장애인으로 살더라도 결국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중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범죄하고 두 손을 다 가지고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점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너무 끔찍하거나 혹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정말로 손을 찍어내라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만약에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구약 율법대로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도 정말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교회 역사를 보시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실제로 문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다른 본문에 보면 태로부터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칠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거세를 하고 고자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뭐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하긴 어렵지만 여하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폄하하거나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정 부분은 좀 주님께서 과장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문자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죄를 범했을 때에 정말로 이 다 찍어내는 것이 맞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 자체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눈을 뽑아내라 빼어내라 했을 때에 여러분 눈으로 만약에 범죄를 한다 할 경우에 한쪽 눈으로만 범죄를 하느냐? 눈으로 범죄를 하면 두쪽 눈으로 다 범죄를 했겠죠. 사람이 눈으로 할 수 있는 범죄는 뭐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눈으로 범죄할 때에 한쪽 눈은 감고 애꿎인 상태에서 죄를 짓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빼어내라는 명령하실 때 보면 한쪽 눈만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이나 범죄에서도 한쪽 눈을 멀쩡히 살아있게끔 하시고 다른 눈 한쪽 눈만 이제 빼게 하시는 거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범죄했으면 한쪽 손으로 범죄했으니까 한쪽 손만 찍어내라 이게 아니라 두쪽 손으로 다 범죄했는데도 한쪽 손을 찍어내라고 하신 거예요. 한쪽 손은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문자 그대로 하라고 하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손을 찍어내고 또 발을 찍어내면 현실적으로 그럼 죄를 안 짓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사람마다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늘 보면 손을 찍어낸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이야기가 도박하던 사람이 자기가 너무 도박하던 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두를 갖다가 자기 손을 잘랐대요. 그럼 도박하는 자리 안 가느냐? 다른 쪽 손을 가지고 도박하러 간다. 그 사람이 양쪽 손을 다 자르면 그래도 도박하는 자리에 가서 도박을 못해도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손을 찍어내고 팔을 잘라내고 막 이런 것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누구냐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을 하던 마귀 새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 마귀 새끼들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조금 바꿔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원래 우리 영적 아비였던 마귀로부터 우리를 찍어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를 낳아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찍어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손과 발, 눈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찍어내고 우리 영혼을 찍어내고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으로 범죄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다 제자들이 주님 버리고 도망갈 건데 그걸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원래 주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아직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건 아니니까 죄를 짓기 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은 발을 갖고 있는 것보단 차라리 발을 갖고 죄를 지을 거니까 내가 이 순간 발을 다 잘라내주마 이러고서는 다 찍어내면 도망은 못 갈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혀를 잘라내시면 예수님을 부인은 못 할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럼 뭐 이건 사전이니까 사후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사후에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베드로야 너 잘 만났다 일로 와봐라. 너 죄를 졌지? 일로 와봐라. 이렇게 예수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문자가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본문에 보시면 아주 묘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어린아이들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어린아이들을 쫓아내고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정상일까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원래는 문자 그대로 하자면 화를 내시면 안 되고 베드로야 가서 적절한 연자맷돌 하나 갖고 와라. 우리 바다로 가자. 그리고서는 베드로 목에 걸어주시고서는 자 빠지자 이러고서는 던져 넣으셔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요지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찍어내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찍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설령 내 몸의 일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것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그거 그만두게 해야 된다. 찍어내야 된다.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실제로는 일정 부분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서로 싸우면 장난감을 부셔가지고 집어던져서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딴짓을 하면 그걸 갖다가 버려버리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생 사역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오락을 많이 하면 또 너무 포르노에 빠지면 차라리 컴퓨터를 갖다 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대학생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게 오락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컴퓨터를 때려 부셔라.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를 때려 부신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대를 다닌 녀석이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오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컴퓨터를 때려 부신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갖고 오지 내가 쓸 걸. 그리고 나서는 얼마 뒤에 더 좋은 컴퓨터를 샀어요. 그 사실은 이게 일정 부분은 때려 부셔야 됩니다.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데 찍어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아요. 그래도 무언가를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늘 가끔씩 하는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서는 돌아올 때 호랑이가 만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호랑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말을 진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떡을 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떡을 하나 더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팔을 달라고 하고 다리를 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다 잡아먹습니다. 처음부터 다 잡아먹을 것이지.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찍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살아있다가 남아있다가 결국은 우리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찍어내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것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범하고 그대로 있으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럼 실제로 지옥 형벌을 받느냐? 맞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죄만 지옥 형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죄도 다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야기할 때에 11조 이야기를 가끔 하죠.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11조만 복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말씀이건 그 말씀의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11조 한 가지만 복을 주는 원인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지만 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이 죄만 지옥 형벌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죄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죄가 털억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 이웃에게 죄를 지은 이 모든 범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죄도 죄사함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도들은 그렇지, 꼭 찍어내야 되는 건 아니지.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좀 편안하게 지내도 되겠다. 찍어내진 않아도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 천지에서 죄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싫어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는 쳐다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됐습니다.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야 됐는데 그 죄를 쳐다보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또 하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독생자를 주셨던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뭐 죄 지어도 그만이지 뭐,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웃을 향하여,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결단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팔을 잘라내듯, 내 다리를 잘라내듯, 내 눈을 뽑아내듯 내가 죄를 무겁게 여기고 또 반드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이라도 다 잘라내더라도 내가 결코 내가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앞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 이미 저질렀던 이웃을 향한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성령님 안에서 이전의 삶을 다 찍어내고 이전의 삶을 다 죽인 자들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죄를 짓던 모든 나의 모습들 찍어내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웃을 섬기는 우리들만이 살아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우리의 영혼만이 거듭난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도 다 거듭난 모습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